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이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동해상에서 군인 아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일 동해 북방 한계선을 NN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합동조사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방된 북한 주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애초 한국 측에 망명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조처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중요한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오펑 대변인은 또 없앨 관세 비율은 같아야 하고 대상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관세 철폐 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먼저 미국이 지난 9월 1일부터 1,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올린 15% 보급 관세를 철회해 주기를 원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중국은 미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관세를 가능한 한 빨리 없앨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 연방 하원이 탄핵 조사 청문회를 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공개 청문회를 시작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청문회에 빌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는 13일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터키 관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어제 언론에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에르도안 대통령을 13일 백악관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터키는 최근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문제와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 또 러시아산 무기 구매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터키는 특히 미 연방 하원이 최근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 하원 결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이 터키로 팔기로 했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예정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의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펜타닐을 미국에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9명에게 오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난 2017년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중국 북부 칭타이에서 펜타닐 밀수 조직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중국 공안은 당시 이들로부터 펜타닐 약 12g 1,000kg과 다른 약물 19kg을 압수했습니다. 공안에 검거돼 재판을 재판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에게는 사형유예, 그리고 두 명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중국에서 사형유예형은 보통 나중에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이란 정부가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전날 밤부터 농축을 시작했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원이 이를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포르도에서 우라늄은 4.5% 농도까지 농축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 지난 2015년에 맺은 핵합의는 포르도에서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을 금지했었습니다. 또 이 합의에 따르면 이란이 농축할 수 있는 우라늄 농도의 상한은 3.65%였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7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 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훈련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마주앉으면 실천 가능한 금강산 관광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반응에 상관없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규모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훈련은 진행될 것이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6일 VOA에 우리는 북한의 분노를 바탕으로 우리 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 실시는 북한에 대한 대결 선언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담화에서 연합 공중훈련의 명칭이 바뀐다고 전쟁 연습의 침략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올해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규모가 작은 연합 공중훈련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언급하고 나온 겁니다. 한국 언론은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미한 군 당국이 매년 12월 실시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연합 공중훈련이 비질런트 에이스와 다른 것인지 또 비질런트 에이스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우리는 늘 여러 가지 연합 훈련을 진행해왔다면서 이번에 진행될 훈련의 명칭이나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공중훈련은 대비태세를 확보하고 미국과 한국 간 전술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교관들이 북한과 열린 대화를 나누는 데 필요한 공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권정근 순회대사의 담화에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미북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은 지난달 초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는 민간기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년간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해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투명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보리 활동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민간단체 안보리 보고는 1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영국 등의 요구로 이 문제가 수차례 안건으로 다뤄지는 등 안보리 차원의 심각한 우려가 야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난 9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불법 선적 활동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있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안보리 내에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행동에 나서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일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보리가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과 보다 자주 협력해 인도주의 지원 면제에 대해 세부적인 고려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제재가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 전문가를 추가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안보리 보고는 카네기 재단과 호주와 캐나다, 독일, 한국 등 26개 나라가 후원하는 민간 기관으로 매달 안보리 내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협력 50주년 기념 결의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아세안 10개국과 미국의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5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로 회부된 결의안은 미국과 아세안의 오랜 협력을 기념하며 역내 강력한 파트너로서 미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밤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합의를 완전히 지키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아세안 10개국이 아세안 공동체 내에서뿐 아니라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 타이완, 인도와 같은 경제, 정치, 안보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촉진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열린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는 지난 4일 폐막했습니다. 정상회의와 연계해 열린 미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측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이 마주앉으면 양측 모두 만족하면서 실천 가능한 금강산 관광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점검단의 방북을 제안하는 2차 통지문을 북한에 보낸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은 6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 축사에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도 금강산 관광 문제가 남측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5일 북한에 금강산 시설에 대한 남측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하는 2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소강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미북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를 통보한 건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한과의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방북 일정은 북한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방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지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통지는 하진 않았고요.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금강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입니다.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흘려온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겠죠. 선임자들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써버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인 건 분명하죠.
북한연구소 정영태 소장도 VOA에 이미 북한 내부적으로 금강산 지구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이라며 대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법적,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됐든 현대 아산이 됐든 한국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그 대화가 한국의 기대만큼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북한에서 나쁜 건 아니니까 왜냐면 명분 쌓기, 현대 아산하고 계약했던 걸 파기하는 데 따르는 명분 쌓기용으로도 대화가 나쁜 건 아니고 북한의 전통적인 행태도 그렇고 중국이라는 뒷배가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배려하면서 법적 제도적인 틀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박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한국 정부 주도적으로 해결하라는 압박이라며 뜻대로 안 될 경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기반시설 재정비는 결국 현대 아산 측의 재산권 침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에 대한 사용권을 현대 아산에 줬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하든 뭐 재설계를 하든 그 과정에서 재정비 과정에서 현대 아산이 이미 설치했던 것들을 손대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현대 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계약 위반 사항이 되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한 것을 감수하면서 북한이 정말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자기 힘으로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금강산 그 리노베이션을 진행할 것이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예단하기 어려운데.
박 연구위원은 더욱이 한국 정부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강경한 입장이나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북한에게 아쉬울 것도 손해볼 것도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미사일 방어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의 상호 운영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헨리 오베링 전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은 6일 의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그동안 예상 밖 속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량을 고도화해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오베링 전 청장은 1998년 당시 북한이 적어도 8에서 10년 동안 다단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량을 보유하지 못할 것으로 단정한 중앙정보국 CIA 평가와 달리 수개월 뒤 대포동 1호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당시 북한의 빠른 역량 고도화에 매우 놀랐으며 탄도미사일 전장 지휘 통제 체계 C2BMC를 전력화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장 지휘 통제 체계 C2BMC란 전 세계 6개 미국의 정구사령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미사일 방어관리체계로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용 센서 체계와 패트리엇 팩3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전투관리부터 통신, 지휘통제를 아우르는 종합체계입니다. 당시 이 업무를 관장했던 오베링 전 청장은 통제체계 도입 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최소 3대의 이지스함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TP2 레이더 통합이 가능해지면서 한 대의 이지스함으로도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존 바이어 미사일 방어청 C2BMC 프로그램 국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해 18개 표준 시간대의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2BMC has a footprint from the Korean Peninsula over into the Middle East, and I mean, I use the saying, you know, we're 24/7. 바이어 국장은 C2BMC를 한반도 전장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묻는 VOA 질문에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주한 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통합에 주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Peninsula, they're integrating, you know, the THAADs that's there, the Patriots that's there. We want to be able to provide just like. 바이어 국장은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 운용 시험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작된 2020 회계연도 예산에서 큰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어 국장은 또 앞으로 미사일 방어청은 우주자산, 레이저 기반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C2BMC에 통합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특수정찰기가 최근 잇따라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한 미군 당국의 조치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일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 RC-135S의 동해 상공 비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코브라볼로 불리는 LC-135S는 전 세계에 세대밖에 없는 미 공군의 최첨단 특수정찰기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합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이 정찰기가 지난달 8일에도 일본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동해 지역을 정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약 한 달 사이 미 특수정찰기의 비행이 두 번이나 이뤄진 데 대해 미국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감시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집중됐는데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 시기 RC-135S는 총 5차례 동해 상공 등을 비행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미 공군의 또 다른 특수정찰기인 RC-135U 역시 최근 주일 미군 기지에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컴뱃 센트로 불리는 이 정찰기는 미 공군의 두 대밖에 없는 기종으로 레이더 전파를 잡아내 적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 탐지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9일 미 네브래스카 오펏 공군기지에서 가데나 기지로 이동 배치된 RC-135U 정찰기는 지난 1일에는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RC-135U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한반도에 투입돼 정찰 비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안에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ill they do things to nudge the U.S.? Sure, they could do some more short-range tests, or they might do another submarine launch.
북한이 미국을 떠보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이 올 연말까지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시한을 정한 만큼 그때까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같은 중대한 도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한국이며 실전에서 공군 기지와 공항 등을 파괴해 미군 병력과 자산 증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사포는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진화했다며 정찰 자산을 대폭 늘리고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They have launching missiles from mobile launchers, from transporter vector launchers.
북한은 이미 수년 동안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해 왔습니다. 다만 귀중한 자산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소모시킬 수 없어 처음에 미사일을 차량으로 실어 나른 뒤 거치대에 옮겨 쌌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로운 발사 방식인 줄 알았는데 몇 차례 성공한 뒤엔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죠.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먼저 거치대 발사를 통해 안정적 미사일임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ICBM 발사에 따르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에 견뎌야 하고 미사일 탑재와 발사를 반복해야 하니까요.
북한 ICBM의 이동식 발사대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They have demonstrated a capability that they can do it. The question is, I think their ability to sustain.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북한은 발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전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얼마나 손상시키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해 실제로 미사일을 세워 연료를 주입한 뒤 한국군이나 미군의 타격 전에 발사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국내 생산 가능 여부 등 운용상 어려움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So it makes a if you wanted to do a sort of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before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정된 특정 미사일 발사 시설을 겨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지를 떠난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는 있습니다. 흔히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 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일은 운용인력이 상주하는 기지들에 보관돼 있고 잠재적 발사 지점은 기지에서 1시간 내외 운전거리 안에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동식 미사일 기지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들이 특정 장소로 흩어져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동한다 해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특정 장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Yeah, I mean North Korea has a number of these bases. They seem to be increasing in number.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미사일 기지들이 많고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CBM, 중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은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뒤에 거의 곧바로 쏠 수 있는 반면에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고 호송 차량도 많아서 포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국의 감시 자산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Doing anything alone is obviously always harder. Than doing it as a larger alliance.
한국 단독으로 감시하는 건 동맹 차원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국의 위성 감시 역량은 다소 제한돼 있습니다만 위성은 궤도를 돌며 현장 포착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기와 같은 공중 자산을 통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 등 통합 감시 파트너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체계를 갖춰도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른 신형 미사일은 이전에 시험한 비슷한 무기들에 비해 얼마나 더 위협적입니까?
What they tested, we're calling it the KN-25.
KN-25로 불리는 이 무기는 다소 특이합니다. 북한은 로켓포로 내세웠지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크기도 상당합니다. 포와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대형 장거리 로켓을 보유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크진 않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탄도미사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 차량 보유수가 많지 않고 개발 역량도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차량 한 대 한 발씩 올려서 발사하는 대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같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더 큰 화력을 분출하니까요.
그런 동시 발사 역량과 사거리를 고려할 때 결국 한국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Absolutely. Yeah. This would not have much application, I think, to Japan. I don't think the range.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거리를 고려로 할 때 일본 타격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할 리 없는 중국 외에 이 무기의 사거리에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따라서 분명히 한국 군사 기지 등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 이 역량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이런 무기로 활주로나 공항 등을 공격해 전시 미군 병력의 증강을 늦추거나 대규모 미군 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의 이 같은 진전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The dangerous part of all this is that all of it has to be done very quickly, very soon. You know, the thing that keeps me up at night.
양측 모두 먼저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남북한 둘 중에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이런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파괴하는 게 유리하고 북한은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미사일을 쏴서 타격할 동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입니다.
지난 8, 9월 각각 17분과 19분 걸렸던 발사 간격이 이번엔 3분까지 줄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신속한 공격을 위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Yeah, I mean, well, these missiles that are, you know, you have multiple missiles on a single vehicle.
맞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제 사격 무기입니다. 실전에 사용하기엔 3분도 너무 길죠. 앞서 걸렸던 17분과 19분은 분명히 인위적인 실험 단계였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쏟아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차량이 그런 발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의 연속 발사는 흔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면 그렇게 발사해야 하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목표물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보여준 3분 간격 발사는 큰 진전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봐야 합니까?
I don't know if they're struggling to fire them more quickly or if this is just for testing purposes, you know, they're firing.
발사 간격을 더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인지 아니면 발사된 미사일을 일단 지켜본 뒤에 다시 장전해서 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레이더나 위성 자산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실험 결과를 관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20분 가까이 기다리거나 심지어 3분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know they can be relied upon to a certain extent. They certainly can't be relied upon, for example, to intercept.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어 체계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미사일을 추적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연계한 작전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압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로 북한 미사일의 초기 공격에 따른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격과 방어 통합 전략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미사일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기대는 신뢰할 만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런 공격 방어 통합과 함께 어떤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가해야 합니까?
One of the big problems that these new weapons pose is they tend to be.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매우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겨냥하는데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고도가 상당히 낮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관측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곧 공군 레이더 등 정보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이 서로 연계돼서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한국의 결정은 그저 중국에 대한 양보일 뿐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발사 정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연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대응 전략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대인지뢰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국제협약과 관련한 회의에도 전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5년 사이에 대인지뢰를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 세계 3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한스 브라츠카르 대인지뢰 금지협약 4차 평가회의 의장이 밝혔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4차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대인지뢰 금지협약과 이 협약의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엄청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평가회의 이후 북한과 미얀마, 시리아에서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이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한국군인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 발표입니다.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6년 8월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달이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츠카르 의장은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33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30개 나라가 적어도 한 차례 이상 협약 관련 회의에 참가했지만 북한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예외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이 지난해 발표한 11개 지뢰 생산국에도 포함됐다고 브라츠카르 의장은 밝혔습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으로 1997년 처음 체결됐고 1999년에 40개국이 비준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 협약은 효력 발생 후 5년에 한 번씩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했고 이에 따라 2004년과 2009년, 2014년 등 3차례 평가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했지만 남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33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뢰가 비무장지대 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쟁 이후 대인지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대인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 사용과 저장, 구매를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7년 10월 처음으로 대인지뢰 금지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한반도 상황을 들어 협약 가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주로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인민군, 미군 그리고 중국공산군이 매설하고 살포한 겁니다. 국제지뢰금지운동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대북 지원 물품의 반입을 불허하는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지원 물품이 북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해온 스위스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 세코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인도주의 지원 품목에 한해 해당 물품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비안 마인피시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 공보담당관인 6일 이번 조치의 배경과 목적을 묻는 VOA 질문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 예외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 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가 인도 지원 단체들의 법적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사회 대북 지원 단체에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자국의 요건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회가 승인하더라도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6개월의 제재 면제 유효기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도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의 허가를, 제3국 출처 물품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 비스의 승인을 받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마인피시 공보 담당관은 이번 조치가 스위스 당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것으로 북핵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청은 여전히 대북 수출 물품에 대한 사전 신고를 받을 것이며 모든 품목의 검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위스는 대북 독자 제재를 실행해온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5월에는 고급 시계를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했고 이에 따라 이듬해 북한에 수출된 스위스산 시계는 10분의 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결의 2325가 명시한 무역과 금융, 해운, 항공 운송 등 분야에 포함된 대북 제재 조치의 자국 내 법적 구속력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영국 선박들이 연루됐다고 영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영국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석탄의 밀수출에 영국 선박이 사용됐다고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밝혔습니다. 루시는 최근 발표한 영국 회사를 사용한 북한 석탄 밀수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에 기반을 둔 웨이하이 월드 쉬핑 운송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선박 6척을 동원해 북한산 석탄 수출에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선박 6척 중 4척이 영국 선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영국 회사 소유 선박 럭키스타호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는 장면과 베트남 해안 근처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럭키스타호의 소유주는 영국에 위치한 올웨이즈 스무드라는 회사로 이 회사의 유일한 등록이사는 미얀마인입니다.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럭키스타호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도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북한 연계 영국 회사 소유로 주목한 두 번째 선박은 신광하이호입니다. 신광하이호는 2017년 베트남에서 북한으로 석탄을 운송해 미 재무부와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선박은 불법 활동을 위장하기 위해 허위 신호를 발신하고 선박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 브릿지호를 북한 연계 영국 회사 소유로 지목하며 이 선박이 올해 북한에서 수리 뒤 8월에 남포 석탄 정박지에서 화물을 싣는 것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주목한 북한 연계 영국 회사 소유 선박은 서플러스 오션 1호로 지난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파나마 국적 등록이 취소됐고 소유주인 영국 등록법인도 지난해 6월 해산됐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합동군사연구소 하미시 맥도널드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re also using the UK system as a sort of a veneer of respectability to lower the levels of scrutiny against their activities and the vessels involved in them.
북한이 영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의 석탄 밀수출 활동들에 대한 조사 수준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또 영국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24시간 정도가 걸리고 약 12파운드가 들며 회사 대표와 주주가 있고 영국 내 주소가 있으면 되는 등 절차가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와 주주가 영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돼 유령 회사 설립이 비교적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제재 이전 석탄 수출을 통한 북한의 수입을 연 1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북한이 제재의 구멍을 이용해 해외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등 앞으로도 석탄 밀수출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y need to be proactive in adhering to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at includes being aware of certain of pattern of life behaviors that North Korea and North Korea linked networks.
이번에 지목된 북한 연계 영국 회사 선박들의 사례는 북한이 고위험 지역뿐 아니라 저위험 지역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맥도널드 연구원은 북한이 요주의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에 의해 매각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국제 선박 등록 시스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30년간의 운항을 마감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선박의 무덤으로 알려진 인도의 한 항구에서 방글라데시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이곳 역시 선박 해체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등록 선박 검색 시스템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가 제외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IMO의 시스템에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검색한 결과 해당 화면에는 선박을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통상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선 처리된 선박은 이 시스템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점으로 미뤄볼 때 최근 매각돼 고철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와이즈 어네스트호도 서류상으로 취소 혹은 폐선 처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 시스템에서 검색됐었지만 현재는 과거 등록 선박이 포함된 별도의 공간에서만 이름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최근에 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도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상태를 해체 혹은 손실로 변경했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유엔 안보리 금지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운항하다 인도네시아 해군에 억류됐으며 미국 정부는 올해 5월 이 선박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으로 이동했던 YG 어네스토는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매각됐었습니다. 1989년 건조된 YG 어네스토는 과거 일본과 한국 회사 등에 운영되며 골든 트레이더와 애니오 등의 이름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한국 회사에 의해 매각된 이후 곧이어 북한의 송이 무역회사 소유 선박이 돼 줄곧 북한 선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부터 싱가포르 선적의 예인선 살비스 로이호에 의해 이끌려 이동하던 YG 어네스토는 목적지를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마린 트래픽은 살비스 로이호가 선박의 무덤으로 알려진 인도의 알랑항을 목적지로 입력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일 살비스 로이호는 목적지를 방글라데시 치타공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치타공항도 알랑항과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해체 작업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박업계 관계자는 선박을 고철 처리할 땐 폐유 처리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많아 비용이 저렴한 서아시아의 특정 지역에서만 이뤄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YG 어네스토는 치타공항에서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올해 평양에 중국어 능력시험 센터가 문을 열고 중국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는 공자 학원이 곧 들어서는 등 북중 문화 교류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북한 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2년째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과 대조적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고 있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북한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 박순덕 부상이 지난 9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중국 공자 학원의 첫 북한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한 말입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하는 공자 학원은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으로 전 세계 500곳이 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자 학원 총부 홈페이지와 중국관영 인민망은 평양 외국어 대학에 설립될 공자 학원이 북한 최초의 중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 북중 친선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7일엔 평양과학기술대학에 북한에선 처음으로 중국어 능력시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양의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이 1990년 시작한 중국어 능력시험의 137번째 국가이자 1141번째 센터입니다. 리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센터 개소 당시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에 북한에 중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며 과거엔 러시아어와 영어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였지만 지금은 중국어가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인들은 중국어를 배우면 취업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고 북한의 많은 학교가 중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도 최근 북한 내 이런 분위기를 전하며 공자학원 설립이 중국어 열풍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6월 방북을 전후해 북중 교류를 강화하는 정치 선전의 일환일 뿐 북한 내 중국어 열풍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단연간 유학했던 북한 출신 관계자는 6일 VOA에 중국어는 20년 전부터 영어와 함께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어가 지금이 핫해진 게 아니라 한때 오히려 20년 전에도 핫해졌다가 한참 영어하고 중문학과하고 계속 제일 비중이 많은데 영어학과가 전통적으로 유리하다가 이제 한때 중국어학과가 더 인원수가 더 초과된 적이 있었거든요. 워낙 배우기가 쉽고 또 실적 유용하니까. 근데 그래도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국제관계 이런 데서 보면 이런 영어가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영어 쪽에 아주 또 힘센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교류의 수위를 조절해왔고 중국도 북한과의 교류 자체를 지렛대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공자 학원 같은 공식기관은 없었어도 북한인들의 중국어 열기는 꾸준했다는 겁니다. 코트라와 인민망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중국에 유학생 400명을 파견하며 별도로 교원 200명을 6개월에서 1년 기간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 관계자는 평양의 경우 대학생과 외국어 학원생은 영어를 모두 기본으로 공부하면서 중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 중국어 인기는 실용성과 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중국어를 쓴 외화를 볼 수 있는 게 중국어밖에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내가 중국을 통해서 모든 무역을 하지 미국하고 직접 무역하는 건 없으니까 외교관도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서는 그래서 중국보다 현실적으로 유용하다 해가지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안내원 인기도 증가하고 있다며 95%에 달하는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 등으로 중국어 인재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이렇게 중국어 교류를 강화하는 것과 달리 17년 가까이 진행됐던 북한과 영국의 영어 프로그램 교류는 2년 넘게 재개 움직임이 없습니다. 영국문화원은 200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평양 외국어 대학 등 여러 대학과 기관에 영어 교사를 파견해 북한 교원들과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또 북한 학생들과 대학 교수 등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영국에서 유학과 연구 과정을 밟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2017년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자 영국인의 모든 북한 여행을 자제하라는 주의보를 내린 뒤 프로그램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출신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행사에서 영국의 대북 교류 프로그램이 북한 엘리트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중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었습니다. 영국 외교부 당국자는 앞서 BOA에 영국 문화원 프로그램을 통해 17년 동안 수백 명의 교사와 학생 4,500명의 수업료를 제공하며 북한 교원과 학생들이 외부 세계의 다른 견해를 체험토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과 영어 프로그램 재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독자 게시글이 늘고 내용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난하거나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이 많지만 노래나 영상물을 요청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일반인들의 게시글을 허용하는 유일한 선전 매체입니다. 이 매체의 게시판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인들과 한국과 미국 등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양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 달 평균 2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70여 건의 글이 게시되는 등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한국 야당과 탈북자 등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적 게시글이 크게 늘었고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 여 종업원들의 송환을 주장하는 글이 하루에도 몇 차례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활동을 하는 탈북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에게 욕설을 가하는 글도 종종 오릅니다. 또 북한의 지도자를 칭송하는 글도 심심찮게 게시되고 있는데 전라남도 목포의 한 회사원이라고 밝힌 김모 씨는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법규로 인해 이 책을 구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김 씨의 요청에 관리자는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에서 책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게시판에 정치적 성향의 글들만 올라있는 건 아닙니다. 노래나 영상물을 요청하고 관리자에게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웹사이트 관리자가 이런 글들에 일일이 답하며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 올라온 게시글의 경우 베트남 하노이의 유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이용자가 동영상을 보려고 하면 속도가 떨어지곤 한다며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리자는 댓글을 통해 느린 속도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외국어로 된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입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일본어로 평생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북한에서 평양냉면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고 출신을 이란으로 표기한 허쉬라는 남성은 코리아는 인민에게 사랑을 받는 나라이며 이란과 북한은 친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들의 글에는 해당 언어로 된 댓글이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BOA는 2016년 우리 민족끼리의 게시판에 여러 종류의 글을 남겼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끼리 측은 해당 글들에 대해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현시되게 된다고 안내했었는데 하루 뒤 게시된 글은 이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색깔이 없거나 북한 체제를 비판한 글은 게시되지 않은 반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옹호하는 글은 게시판에 올랐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867년 11월 7일 마리아 스코드프스카 퀴리, 퀴리 부인이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가난한 교육자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24살 때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합니다. 유학 중 퀴리는 과학자였던 피에르 퀴리와 만나 결혼하고 함께 라듐을 연구합니다. 그 결과 1903년 퀴리 부인 부부는 라듐의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3년 뒤 남편 피에르 퀴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이후 퀴리 부인은 금속 라듐 분리, 라듐과 폴로늄의 발견, 그리고 그 화합물 연구 등으로 단독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이러한 퀴리 부인의 공적은 현재까지도 방사능 단위에 퀴리라는 이름이 그리고 화학 원소에 퀴리의 이름을 따서 퀴륨이라는 이름이 사용됨으로써 기려지고 있습니다. 1848년 11월 7일 제커리 테일러가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848년 대통령 선거는 모든 주들에서 동시에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고 당시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없었던 휘그당은 1848년 2월 멕시코와 강화조약을 맺고 돌아온 멕시코 전쟁 영웅 제커리 테일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합니다. 선거전을 치러본 적이 없는 제커리 테일러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민주당은 분열했고 제커리 테일러가 1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후 군인 출신답게 대화나 타협보다는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정치에 임했습니다. 노예제 문제로 남부와 북부가 대립한 상황에서 테일러는 북부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1784년 버지니아에서 태어난 테일러는 출생 직후 가족이 켄터키의 대농장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테일러는 평생을 직업군인으로 살았고 미시시피의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노예제도나 남부 지역주의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에 관해 논쟁을 하던 시기 제컬리 테일러는 위경련을 앓더니 5일 후인 1850년 7월 9일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대통령 임기 기간은 불과 16개월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